일반 신문사 기자 출신인 한창욱 씨가 쓴 나를 변화시키는 좋은 습관이란 책을 지난 주간에 제가 읽었습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좋은 습관이란 책이 있어요. 한창욱 씨가 썼는데 이분은 기자로서 신문사 기자로서 있었고 또 이제는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각계각층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본 사람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만나면서 처음에는 그가 생각하기를 특별한 재능, 남다른 기술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성공한 것이겠거니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런데 그들을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말고 삶에 성공한 사람들을 자주 접하고 만나고 대화를 나누면서 깨달은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었다. 특별한 재능이나 뛰어난 기술 때문에 그들이 성공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나름대로 성공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무언가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서 발견되는 공통점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실패한 사람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어떤 특별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성공한 사람들 보면요. 재능의 기술이 아니라 성공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다른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공통점이었다는 거예요. 공통점. 한두 사람이 아니라 한결같이 성공한 사람, 인생에 성공한 사람 똑같은 공통점이다. 그리고 당신은 성공하고 싶은가? 여러분 성공하고 싶습니까? 별로 뭐 성공은 인생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으십니까?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이 책 서문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소개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두 친구가 있다. 그 책입니다. 책 서론에 이렇게 딱 소개하나요? 두 친구가 있다. A는 아버지가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B라는 사람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들은 중학교 때 만나 같은 고등학교를 다녔고 같은 대학에서 경영학을 같이 전공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년이 흐른 뒤에 고교 동창회에서 그들은 다시 만났다. A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있었고 B는 처음 입사했던 회사에서 정리해고되어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었다. 두 사람이 술이 어지간히 오르자 실패한 B가 말했다. 만약 내 아버지가 부자였더라면 나도 일찌감치 독립해서 사업을 했을 거야. 그랬더라면 지금쯤은 부활한 듯이 살고 있겠지라고. 여기까지. 그래서 이 책 쓴 사람이 정말 그랬을까? 정말 이 말이 맞을까? 나는 B의 말을 듣는 순간 머리를 쪘다. 그는 성공에 대한 개념조차도 잘 모르고 있었다. A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가 부자였어가 아니었다. A는 자신이 성공한 가장 큰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아버지는 나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어. 하지만 나는 아버지로부터 성공하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과 태도를 배울 수 있었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아니었지만 제가 이 내용을 읽으면서 퍽 공감이 가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마도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분들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공하고 싶고 성공적인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할 줄로 믿습니다.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자로 행복한 자로 살아가기를 열망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찾는 진정한 성공이란 우리의 내면, 외적 조건이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 즉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마치 지상의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들은 예외 없이 모두 한 알의 씨앗에서부터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성공의 열매를 가득하게 맺히게 되는 것과 같은 원리가 성공 원리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한 알의 씨앗입니다. 바람과 비, 햇볕과 기온, 걸음과 손길이 식물을 키우고 30배에서 100배, 1000배에서 수만 배로 열매 맺게 하듯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를 발견하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성공 신화를 이루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 오경 중에 마지막 책으로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모압 평지에서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감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행한 세 편의 설교입니다. 신명기 1장부터 34장까지, 34장은 마무리고 33장까지 설교 세 편이 신명기 전체 설교입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의 광야에서 모압 평지에서 행한 설교문을 그대로 기재한 것이 신명기서입니다. 세 편의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다시 말하면 레마의 말씀, 선포된 말씀이죠. 레마의 말씀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신명기예요. 자, 신명기 1장 1절을 보세요. 신명기 1장 1절을 보면요.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숨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라고 하잖아요. 네. 이스라엘 백성 선포한 말씀이 1장부 33장까지 34장까지 있는데 34장은 마지막 마무리하는 설교가 아니고 네, 마무리하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모세의 설교가 신명기의 말씀인데 그중에 신명기 1장에서부터 4장 43절까지가 첫 번째 설교입니다. 1장부터 4장 43절까지 긴 설교죠. 설교가 아주 길었습니다. 그럼 혹 여러분들 중에 뭐 이 목사 설교가 참 길다, 30분 40분 하는 길다 하지만요, 이 신명기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1장부터 4장까지 읽어보세요. 설교 얼마나 긴지 몰라요. 긴 설교로서 여기에 이 긴 설교지만 제목을 붙인다면 광야 생활 중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의 핵심 내용은 첫 번째 설교에서 1장부터 4장 43절까지의 그 핵심 내용은 지나간 광야 생활 40년의 역사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광야 생활 그 역사 속에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첫 번째 설교의 핵심입니다.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징계가 여기에 또 나타나 있고요. 그들의 순종했다는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하심과 보호하심을 상기시키면서 순종과 불순종이 가져다주는 각각의 극명한 결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시하여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를 계시하여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지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알고 믿도록 계시하여 주고 있는데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자가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자가 되게 하시지 실패하고 망하고 이런 비참한 인생, 뭐 가정이 깨지고 사업이 깨지고 파산나고 생명이 요절하고 이런 인생으로 여러분을 부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성공자로 부르시고 성공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10절 11절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천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랬습니다. 하나님 보세요. 복 주기를 원한다고 그러잖아요. 성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공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말씀, 이 말씀을 다르게 말하면 저는 그렇게 봐요. 이 말씀이 아 하나님 우리를 성공자가 되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성공자가 되게. 이 말씀에서 10절, 11절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말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자, 보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의 삶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시는 분이다. 아멘. 여러분의 삶을 하늘의 별과 같이, 여러분이 밤에 하늘 별을 한번 보십시오. 뭐 은하수 한번 보세요. 별이 얼마나 많은지. 그처럼 번성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번성하게 보세요. 성공자가 되게 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현재보다 천배나 많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현 수준에서 천배. 여러분 이거는요. 이거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복이에요. 그렇게 복을 주면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10절에서 번성하게란 말은 히브리 원어로 히르바. 히르바라는 단어인데 아주 많아지다, 커지다, 증가하다, 번식하다, 위대해지다라는 뜻입니다. 이 구절의 문법적인 구조를 보면요. 문법적인 구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공자가 되게 하려고 하는 강한 의지가 내포된 문장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문장 구조예요. 강력한 의지적 결단.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해주겠다는. 반드시 이렇게 해주겠다. 반드시 번성하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함으로 성공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그런 커버넌트, 언약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도 천배나 많게 하실 것이라고 하시면서 백배가 아니라 백배가 아니라 천배. 천배로 열매를 맺게 하고 풍성한 성공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긴 약속입니다. 언약, 약속, 커버넌트. 뿐만 아니라 천배의 성공이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이런 존재로서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고 불신 세계와 구별되는 강력한 성공자로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현재도 보세요. 현재도 보세요. 완전히 구별되는 백성. 현재도 보시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는 않지만 그들의 민족이 지금 보세요. 이 사람들은요, 특별한 존재들이에요. 우리 혜민이가 그 이스라엘 아이 자녀들과 함께 그 만나서 그 공부를 하니까 다르더래요. 아예 질이 다르더래요. 이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 약속을 깊이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현재보다도 천배로 많은 축복으로 성공한 민족으로 만들어주신 증거가 무엇일까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특별히.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게 살려고 가나안 칠족 속을 완전히 멸하고 쫓아내버리잖아요.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도록 하잖아요. 가장 좋은 땅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곳에 살게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증거가 많지만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든다면 그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3장, 요, 민수기 앞에 신명기 앞 책에 민수기 13장 23절, 27절을 보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열두 정탐꾼들의 보고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요. 에스겔 골짜기 갔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에스겔 골짜기. 에스겔 골짜기에서 거기서 포도송이 달린 것을 베어 가지고 왔어요.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왔어요. 가지를 베어. 포도송이 우리는 그냥 한 손으로 따가지고 그냥 뭐 손만 하잖아요. 이만하잖아요. 손아귀에 다 들어가잖아요. 한 송이가. 그런데 이게 그 포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포도 자란 땅이 그 땅에 자란 포도는요. 두리스 막대에 깨서 포도송이를 메고 왔대. 이건 거짓말 같죠. 이거는 진실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정탐하고 들어온 정탐꾼들이 에스겔 골짜기 포도밭이 있었는데 그곳을 꺾었는데 이걸 손으로 들고 올 곳이 없고 두 사람이 작대기를 끼어가지고 이 포도송이를 이렇게 메고 왔다니까. 모세 앞에 40일 정탐하고 난 다음에.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거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포도송이 한 송이 1000배 이상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만 봐도. 그리고 성류와 무화과를 따왔습니다. 이것도 다른 거예요. 성류와 무화과 자체가 다른 땅에서 나는 것하고는 아예 질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나와서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가위를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적 과연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실이니이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 보통 사람들이 가지는 축복의 천배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것이 그 땅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공자가 되도록 인도하신 가나안 땅에서 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서 두 사람이 메고 오고 이 가위를 보니까 그게 전부 모르더라. 너무너무 땅이 좋고 너무너무 가일들이 잘 되고 정말 가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라고 보고한 거예요. 그리고 모세 설교의 결론 부분에 가서 보면요. 신명기 33장이 결론 부분이거든. 마지막 설교거든요. 33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한마디로 너는 성공자야. 성공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성공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다르게 말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아무도 없느니라 너는 행복한 성공자가 될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공을 주신 하나님은 돕는 방패 영광의 칼,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고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고 정복자가 되어 권세를 누리는 성공자가 되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설교의 결론이에요. 마태복음 13장 8절에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성공 법칙이에요. 30배, 60배, 100배로. 오늘 말씀에는 1000배. 100배가 아니라 1000배로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를 하나님은요, 30배, 60배, 100배로 자라게 해서 최고로 1000배까지 거두게 해서 성공자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성공자가. 우리 하나님은 성공자가 되게 하세요. 목사님들 중에요. 정말 비참한 상태에서 성공자가 된, 세계적인 성공자가 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뭐, 조영기 목사님, 찢어지게 가난한 우리 경상도 양산 출신이잖아요. 폐병에 걸려가지고 사경을 헤맬 때 전도 받아가지고 간 사람.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성공자가 됐죠. 네. 또 뭐, 통합책 서울 명성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사만 목사님의 책에 이런 간증을 제가 읽었어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살았던 영양군은 전국에서 제일 낙후된 군입니다. 얼마 전 TV에 연예인 퀴즈 프로에서 우리나라에서 신호등이 없는 군은 어딜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아무도 답을 몰랐습니다. 사실 저도 몰랐습니다. 우리나라에 신호등이 없는 군이 있어? 그런데 아나운서가 영양군이라고 답할 때 저는 부끄러워서만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울릉도에도 신호등이 있는데 영양군에는 없다고 하니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영양군에서도 우리가 살았던 면이 제일 가난하고 그 면에서도 제일 가난한 동네가 제가 살았던 곳입니다. 그 동네에서도 우리 집이 제일 가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가 제일 가난했던 것입니다. 라고 썼더라고요. 그 가난하고 산골 출신 소년이 얼마나 크게 성공한 사람이 됐습니까? 목회를 성공했다면 조금 그렇지만요. 우리의 인간적인 보면 성공한 자죠. 이 목사님은 한국교회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성공자로 만들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성공자로 만드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이 나를 성공자로 만드시는 분이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공은 내 어떤 것에 달려있다. 내 뭐 환경이나 여러 여건이나 뭐 부모가 밀어줘야 되고 뭐 선배를 잘 만나야 인간의 인맥을 잘 만들어야 되고 뭐 인맥에서 돼야 되고 뭐 나는 내 이런 인간이니까 나는 뭐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수준의 생각을 하는 것이 세상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다른 존재가 돼야 되거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성공자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될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래요. 하나님을 알면 그래요. 하나님을 알면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특별히 젊은 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장애물을 제거하세요. 장애물, 성공에 방해되는 장애물이 어디에 있느냐? 외적인 조건 아니에요. 머리가 아니에요. 가족 구조가 아니에요. 세상 형편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공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물이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다고요.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10분인 부위에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성공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각 개인의 심령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성공자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했잖아요.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요. 뿌리는데 씨가 길가에 떨어지고 길가에 떨어진 씨는요. 그 길이 딱딱하기 때문에 아스팔트같이 딱딱하기 때문에 거기에 그 보리씨가 떨어지고 미랄이 떨어지고 뭐 나락씨가 씨를 뿌리는데 떨어졌다고 할 때 그게 하늘 그대로 이제 드러나 있어 잘 보여. 새 눈에 너무 잘 보여요. 그 새가 와서요. 얼마나 맛있습니까? 꼭 그거 다 주워 먹어버려. 새 밥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들에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다. 돌. 이게 밭을 보면요. 그 넓적한 돌이 밑에 있고 돌 위에 아주 얕은 흙이 싹 깔려있어요. 네. 거기에 씨가 떨어지면요. 씨가 나는데 뿌리가 더 깊이 내려갈 수가 없어요. 뿌리를 내리려면 돌이 받쳐가지고. 근데 뿌리가 깊지 못하니까 햇빛이 강렬하게 내리쬐면 사실은 햇빛이 필요하거든요. 식물의 열매를 맺는 햇빛이 절대적이에요. 근데 절대적인 햇빛이 오히려 이 식물을, 이 곡식을 말라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가 깊지 못함으로 말라 죽어버렸다고 합니다. 말라 죽어, 뿌리가 깊지 못함.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함.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경우는 가시떨기에 씨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농촌에 가보면요. 밭 어귀에 가시덤불이 우거진 곳이 있어요. 거기 이제 씨를 뿌리다 보니까 그것도 떨어지거든요. 밀을 뿌리고 뭐 또 이제 보리 씨를 뿌리, 주로 보리는 밭에다 하는데요. 이제 이 떨어지면요. 이게 또 이 기운에 막혀가지고, 가시덤불의 기운에 막혀가지고, 곡식이 자라다가 열매를 맺지 못해요. 예. 그리고 들에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이게 길바닥 같은 딱딱한 곳도 없고, 돌멩이도 없고, 가시덤불도 없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여기에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맺혔다라는 것이에요. 100배, 60배, 30배는 성공적이죠. 농사 성공한 거죠. 그죠? 할렐루야. 네, 농사 성공이잖아요. 여기에 보면 길가밭, 흙이 얕던 돌밭, 가시떨기밭, 좋은 밭, 네 종류의 밭이 나오는데 이 밭들 중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에 성공한 밭은 오직 한 밭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죠. 그 외에 길밭, 돌밭, 가시덤불밭은 열매 맺는 일에 실패한 밭입니다. 인생 실패자는 말이에요. 비유입니다. 인생 실패자라는 거예요. 실패자. 우리 인생이 실패자냐, 성공자냐를 말하는 메시지입니다. 성공자는 좋은 마음의 밭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의, 내적인 마음의 문제는. 네. 마음의 문제는. 그러나, 실패자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마음 자세, 마음의 태도를 가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성공자가 되려면 마음속에 장애물인 길바닥 같은 굳은 마음, 돌 같은 견고하고 완고한 마음, 가시밭과 엉큼기 같은 이런 마음에 돋친 가시, 분노, 미움, 시기, 즉도 이 가시거든요. 이런 장애물을 완전히 제거해야 됩니다. 완전히 제거해야 됩니다. 이런 마음밭에 아주 딱딱한 길바닥, 사람들에게 짓밟힌, 이 길은 사람이 밟으면 길이 나거든요. 또 사람은 길로 다니거든요. 그래서 길은 딱딱합니다. 사람 마음이요, 사람에게 밟힌 사람들이 있어요. 자라면서요. 무시당하고 밟히고 사람에게 상처받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가장 큰 상처를 주고 치울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사람이 누구냐? 먼 이웃이 아니라 가족입니다. 가족이에요. 가족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도와해 줄 가족이 오히려 사람 인생을 망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가정이고 가족입니다. 아버지고 엄마고 형제간입니다. 아주 망치버립니다. 사람에게 짓밟힌 사람은 꼭 자기가 그렇게 하더라고. 조심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것을 제거해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싸우는, 3일을 멀다 하고 싸우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요, 그것밖에 본 게 없으니까 결혼해도 3일이 멀다 하고 싸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싸워도 싸울 수 있지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싸울 수 있지라는 생각은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변명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을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싸움이 없어야 합니다. 길바닥. 요거는 특별해요. 사람에게 밟힌 사람입니다. 이게 상처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이것 때문에 성공적인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죠. 절대로 성공 못합니다. 돌밭. 이거는 어떤 것도 받아야 하는 어떤 편견을 말합니다. 이 돌 같은 것이 편견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가시, 이건 물질입니다. 물질. 이거를 제거해야 됩니다. 이거를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묵은 땅을 갈고,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그랬어요.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여기에 묵은 땅이라고 했는데요. 묵은 땅은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채 오랜 세월 동안 내버려진 땅을 묵은 땅이라 그래요. 한마디로 논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씨 뿌릴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땅에 아무리 좋은 씨앗 종자를 뿌려도 아무런 수확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종자나 씨앗만 낭비할 뿐이죠. 이것 또한 마음을 비유하고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의 심령에 묵은 땅을 의미합니다. 묵은 땅. 어느 사람에게도 어느 교훈도 받지 않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가르침이 먹히지 않는 멘토가 먹히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 먹히지 않는 이 땅 아무도 그 묵은 땅을 치료해 준 적이 없는 땅 이곳에 아무리 좋은 말씀이 뿌려져도 다 튕겨 나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설교만 듣지 마시고요. 여러분 마음을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묵은 땅을 갈아엎지 않으면 파종할 수가 없습니다. 파종할 수가 없어요. 농사의 실패자입니다. 성공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존재의 토양, 습관화된 자기 일상의 심령의 토양을 무관심하게 그냥 두고 씨앗만 열심히 뿌린들 아무런 결실을 거둘 수 없습니다. 묵은 땅일수록 척박한 심령일수록 갈아엎는 기경이 필수적입니다. 사실 묵은 땅을 기경하고 갈아엎는 일은 만만치 않죠. 이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해야만 합니다. 기경해야 합니다. 갈아엎어야만 합니다. 길바닥같이 딱딱한 땅을 갈아엎고 돌돌을 주워내고 가시덤불과 가시나무 숲을 뿌리째 뽑아서 불에 태워야 합니다. 갈아엎어야 할 마음은 무엇입니까? 고집, 잡동사니 지식, 일방적인 경험, 사람들에게 박힌 상처, 가난함으로 인한 물질의 상처, 분노 등등입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성공자가 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성공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깨끗 묵은 마음속의 장애물을 갈아엎어 제거하십시오. 옥토가 되면, 갈아엎어 옥토가 되면 100배로, 1000배로 성공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기경이 뭐예요? 가라. 없는다는 거예요. 제가 농부 출신 아닙니까? 농부의 아들 아닙니까? 이 한해 농사를 하기 위해서 기경을 언제 하느냐? 쟁기를 가지고 논밭을, 특별히 논을 갈아엎는 때 언제 하느냐 그 시기가요 1월 12월 1일 달입니다. 논에 얼음이 막 얼어있는 때에 갈아엎습니다. 그때 갈아엎어놓고 그래야 그름들이 땅에 같이 묻히거든요. 그래서 그름에 땅에 이게 지푸라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땅에 묻히도록 겨울에 갈아엎어놔야 됩니다. 땅이 얼은 상태예요. 얼음이 많이 얼어 있어요, 논에. 저는 그걸 많이 봤어요. 그래, 이게 갈아 엎어가지고, 한 2, 3개월, 3, 4개월 흐른 다음에, 모내기를 하거든요. 예. 네. 이때 모내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충분히 땅에 엎어가지고, 썩어서 거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미리 기경을 하고 갈아 엎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땅 기경하는 것은. 겨울에 발이 얼마나, 발 완전히 얼음 덩어리에 들어가서 이걸 논을 갈거든요. 기경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성공자가 되려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르세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세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자. 마음의 뿌림을 받아 이게 뭘 뿌리느냐. 십자가에 예수님의 보혈을 마음에 뿌리라는 말씀이에요. 네. 마음에 보혈을 뿌려라. 그러면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느니라. 악한 양심이 길바닥, 돌짝밭, 가시덤불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성공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입니다. 이거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아서 이 몸 맑은 물, 교회 공동체의 거룩한 예배 현장에서 이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이렇게 참 마음이 나와요. 이거는 마태복음 13장 10부린 뒤에서 말씀에 의하면 참 마음은 옥토밭입니다. 좋은 밭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을 참 마음이라 그래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성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6절에는 신명기는 축복장이잖아요. 그 다음에 7절, 8절부터는요. 그 불순종에 대한 저주를 길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 이제 성공자가 된 비결을 말하고 있죠. 신명기 28장은요. 여기 보면요. 네가 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할 거다. 이스라엘 민족이 사실은요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민족이 되어 있어요. 미국의 경제계, 미국의 정치계, 미국의 그 사람들 대부분이 유대인들입니다. 미국에서 살죠. 그 유대인들, 유대인의 혈통을 가진 사람들. 세계 민족이 뛰어나게. 예. 그래서요,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조그만 나라고, 그 주변에, 그, 중동, 예, 그, 뭡니까, 그, 마음의 교를 믿는, 뭐, 이슬람권의 사람들이요, 이렇게 단체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13개국인가 뭐 이런 개국이 다 연합으로 뭉쳐있어가지고, 이스라엘은 그 가운데 딱 외톨이로 있거든요. 작은 나라거든요. 한꺼번에 집어삼킬 수가 있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이스라엘을 넘볼 수 없는 것은, 미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뭐냐? 미국의 경제기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군사 전문가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경제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미국의 경제권을 잡고 있는 사람은 유대인들이에요. 가만 두겠어요? 안 두지. 못 건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민족이 뛰어나게 하겠다는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는 성취가 되어 있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지 않지만, 예?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청종하면 이 세상 사람들 감당치 못하는 성공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되느냐는, 교회를 다녀도. 왜 평생에 교회를 다녀 안 되느냐, 왜 후손들이 안 되느냐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해서 느끼는 거예요. 이대로 살지 않았구나. 벌로 들었구나. 말씀을 듣는데 벌로 들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다 흘러버려. 이 놀라운 비밀을 성공 비밀을 다 놓치고 살한 거예요. 다 놓치고 살한 거예요. 그 축복이요. 그 성공자가 축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러분?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아가도 복을 받고, 토지 소산과 짐승의 새끼까지 복을 받고, 강주리가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조차도 복이 되게 하고, 그렇게 복받는 사람으로, 성공자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실 것이라고 신명기 28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큰 장애물은요,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말씀과 특별히 명령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기 때문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이 불순종의 장애물을 여러분 제거하고 하나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순종하면 한마디로 크고 위대한 성공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성공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마음밭을 순종의 마음으로 가꾸십시오. 불순종의 마음을 순종의 마음으로 가꾸는 것은 눈물겨운 여러분 자신의 몫입니다.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논밭, 가시밭을, 돌밭, 가시밭을 옥토로 개가 나는데 그저 놀면서 어느 세월에 옥토로 만들겠습니까? 부지런히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죽이는 순종을 훈련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위대한 성공자가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래전에 선풍적인 인기가 있었던 미국의 스필버그 영화감독, 유명하죠? 스필버그 감독이 영화한 E.T.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 소녀가 나옵니다. 외계인하고 뭐 이렇게 뽀뽀를 하고 안고 사랑하고 하는 그런 장면에 여주인공 9살이었죠, 당시에. 그 여주인공의 이름이 두록 베리어라는 소녀였습니다. 두록 베리어라는 어린 소녀인데, 그게 영화에 나오는 그 9살짜리 어린 아이, 착하고 참 아름답고 순진무공한 어린 소녀였죠. 그런데 지금은 마약 중독자로 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 벌써 9살 때부터 세상적인 성공을 가지고 왔고 그것이 오래 가지 못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어린 소녀는 ET의 성공으로 많은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쌓인 공세를 받으며 온갖 명성도 얻었습니다. 인간적인 성공과 성공자, 하나님이 주신 성공이 아닌 돈, 부귀, 인기와 명성이 오히려 그를 제약의 길로 이끌어갔던 것입니다. 10살 때 마리아나라는 담배를 피우고 12살 때에 코카인을 즐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ET 때문에 인기와 부는 얻었으나 나의 영혼은 황폐화되었다. 가슴 아픈 고백이죠. 가슴 아픈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의 마음속에서 자라고 있던 크나큰 가시덤불, 이 장애물을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만 제거했으면요, 지금도 명성을 떨치고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영화배우로 대성할 사람이죠. 그러나 그렇게 못했습니다. 인기라는 가시밭, 반석 같은 돌멩이, 물질과 쾌락이라는 가시덤불에 뒤엉켜서 영혼은 황폐화되고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죠.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입니다. 어제 토요일 어제 신문에 국민일보에 87세 영국의 할머니 화가가 영국의 할머니 화가 87세입니다. 할머니 화가 로즈 와일리라는 화가예요. 로즈 와일리라는 화가 전시회가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고 있다고 기사가 났습니다. 작년 12월부터인가 올 3월 31일까지 전시회를 한답니다. 그분이 그린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서부터 화가였느냐? 아니에요. 45세 늦깎이로 영국 왕실의 예술학교에서 미술을 배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45세 늦죠. 그리고 그때부터 그림 그리기 시작했는데 76세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선정하는 신진 작가의 76세에 뽑혔어요. 올해 87세인데 11년 전이죠. 신진 작가에 뽑혔는데 현재 세계 3대 갤러리인 데이비드 저워너의 전속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87세 할머니. 인생의 항운에 성공이라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인생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그림에서 그의 마음이 나타나요. 그게 참석한 사람들 그림을 올려놨는데 제가 쭉 보니까요. 어린 시절, 그 그림이 그림이에요. 어린 시절 천진난만한 소녀들이 공책에 그리던 낙서처럼 밝고 굉쾌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그리고 그 이 사람이 축구광인데 자기 남편 축구광이 되니까 이 아내도 축구광이래요. 특별히 손흥민 구단 토트넘의 열광이래요. 손흥민 그 선수가 골 넣는 축구 장면에서 골 넣고 난 다음에 세리머니 안 하고 두 무릎을 꿇고 쫙 슬라이딩 하면서 손을 들고 있는 요 그림을 그려놨어요. 손흥민 코너가 따로 말인데, 있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그림을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87세에도 이런 성공적인 작가가 됐다는 거예요. 늦은 나이에. 그가 이렇게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속에 평화를 끓이는데 방해가 되는 딱딱한 마음, 미운 마음, 돌같이 굳은 마음, 가시나무처럼 찌르는 분노의 가시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건 제 평가입니다. 그래서 성공할 수 있다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이보다 그림으로 유명해지고 싶다. 나이보다 그림으로 유명하고 싶다. 여러분, 자, 보세요. 그림을 좋아해도, 늦은 나이인데도 그림을 좋아하고 그림을 사랑함으로 성공한 노인 화가가 있다면, 우리를, 여러분을, 현재보다도 천배로 많은 것을 가진 성공자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좋아하고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림을 좋아해도 87세의 대한민국의 단독 전시회를 가질 정도로 유명하게 된 이 사람이 되었다면, 성공자가 되었다면, 우리의 인생의 성공을 주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미술을 사랑하는 사람보다 더 유명해지지 않을까요? 더 성공자가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는 거예요. 어제 신문 읽다가 이 설교 준비를 계속 일주일간 생각하잖아요. 아, 이 할머니 대단하더라. 신앙은 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에게 받는 교훈은요. 그림 그리기를 사랑하고 좋아해도 이렇게 성공자가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성공을 주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그림을 그린다면 분명코 우리들은 성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고 불순종에 만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길바닥 같은 밭, 돌짝밭, 가시나무 밭 같은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셔서 좋은 마음으로, 좋은 태도로 인생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하고 싶죠? 여러분의 후손도 성공자가 되면 좋겠죠? 여러분의 자식들이 성공자가 되면 좋겠죠? 그렇다면 성공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성공 요인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행을 바란다든지 세속적이거나 인간적인 술수를 부릴 생각은 절대로 성공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성공자들을 만나보면 의외로 참 순수해요, 마음이. 때묻지 않고 솔직하고 온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따르면, 순종하면 틀림없이 이 세상에서 위대한 성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느냐? 라고 했습니다. 여기 인생으로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라고 합니까? 온천하보다 귀한 것이 목숨이라는 것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도 자기 목숨이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 천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온 세상이 추구하는 모든 것이라는 의미죠. 즉 돈, 부귀, 명예, 건세 등등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을 풍족히 얻고 소유하면 행복해지고 성공자가 될 것이라고 세상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누리고 사는 것이 축복이요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은 피나는 경쟁을 하고 희생을 하고 목숨 걸고 한평생을 바칩니다. 만약 이런 사고로 산다면 그는 썩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속적인 갈망이 갈증만 더할 뿐 근본적인 행복과 성공적인 인생을 만들지를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죽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한이 없다. 그러고 죽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은 천추의 한 맺힐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음을 모르는 무지의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범죄한 인간이 마지막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진정한 성공자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현재보다 천배로 많게 주시는 자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자는 영혼이 심령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난 자, 그가 하는 모든 범사가 잘 되는 자,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는 자, 그의 육신적인 몸이 강건한 자입니다. 영혼, 범사, 강건이라는 세 영역에서의 모든 축복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알 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그리고 항상 기억하고 기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29절의 말씀이에요. 사무엘하 7장 29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주님 앞에 영원히 있는 복. 이게 성공자예요. 잠시 받는 복이 아니라 영원히 대대로 승리하는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다윗 왕의 기도입니다. 다윗 왕의 기도. 이 기도를 드리게 된 동기는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다윗을 위한 말씀을 듣고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한 말씀의 내용은 다윗을 양치는 목동에서 내가 너를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인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의 주권자 곧 왕으로 삼겠다. 그리고 만나는 원수들을 멸하여 줄 것이고 늘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는 말씀을 듣고 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다시 말하면 목동에 있는 그 베들레헴의 촌구석에 양치는 목동을 네가 예루살렘으로 내가 데려다가 왕이 되게 만들어주면 성공자가 되게 해주면 이 약속을 말씀을 듣고 다윗이 기도한 내용이 사무엘하 7장 29절의 말씀이에요.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성공자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잊지 말고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제가 마지막 이 설교에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다윗과 같은 이 기도 제목 사무엘하 7장 29절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참된 성공자는 주님 앞에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받는 복이 아니라 영원토록 대대로 이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성공적인 복. 영원히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새 영역의 축복. 이 복을 받는다면 이 복을 하나님 주시는데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상태, 태도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코 현재 이스라엘 민족처럼 주 예수를 믿는 복을 더하여서 진정한 성공자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